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감옥에 수감된 사람의 75%는 그들의 부모가 어릴 때 너는 감옥에나 갈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만약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스포츠 선수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면 그들은 그렇게 감옥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아브라함이 복에 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던져줬어요. 이 음성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는데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보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족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는 나이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 잠깐 우리가 이 가족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이 나이를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205세에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로 나와 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첫 아들이면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0세라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로 되어 있어요. 또 27절에 보면 하란이라는 아브라함의 세 아들 중에 하란이 제일 먼저 결혼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첫 아들이 하란이고 그 다음 아들이 나홀이고 아브라함은 막내 셋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이 아브라함을 세 아들 중에 제일 앞에 갖다 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놓은 것이지 나이 순서로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있는 그런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데 메소포타미아 제일 남쪽에 있는 우르 땅입니다. 이집트 학자인 스테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낀이 지역을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만큼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이 지역은 니므롯이 고대 바벨론 나라를 세웠던 곳이고 그 후에 수메르인들이 차지하였습니다. 이곳은 고대 중근동의 우상 숭배 발원지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지역에는 신전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20개도 넘는 지구라트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가 심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7장 2절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그 구약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보고 있는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데라에게 말했지만 이것은 사실 데라를 포함한 아브라함까지 함께 되어 있는 온 가정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좀처럼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지 않아요.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첫째 아들 하란이 죽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데라의 첫째 아들 하란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그 우르 신전에서 처참하게 살해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런 전승이 생긴 이유는 아들이 먼저 죽었다라는 이 먼저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면전에서 죽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 앞에서 면전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라는 이 셈 족속이죠. 노아 족속이죠.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데라가. 믿음이 있지만 자기 아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죽자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라 했을 때 안 떠났지만 아들이 죽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제일 남쪽에 살던 우르 땅에 살던 그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하란은 자기 아들, 죽은 아들, 첫째 아들 이름과 똑같은 땅이에요. 그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600마일, 약 960km나 되는 먼 거리를 떠납니다. 960km면 이 부산까지 서울에서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 고대에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다는 것은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란은 그러면 또 어떤 지역입니까? 하란은 이 갈대아 우르와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또 이집트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충지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삶도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지로 달신을 숨기는 지역입니다. 고고학자들은 하란은 달신을 숨기는 근원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란의 뜻은 잠시 머문다, 낭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라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란에 와서 머물고 있어요. 그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잠시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의 삶이 그런 대로 만족할 만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려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데라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이 하란에서 잠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점점 하란 사람들과 동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었어요. 데라는 이제 이 하란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자리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그는 잠시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그곳에 있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이 이 아브라함 가족 배경사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쭉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기까지 그의 모습은 아주 우울하고 어두운 회색빛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의 삶은 누가 봐도 복의 근원이 된다거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는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가나안 가라 했지만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하란 땅에 머뭇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전격적으로 명령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는 시간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며 지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떠나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다시 우르에서 떠나라 하셨고 지금 하란에서 또다시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10대손, 셈의 9대손인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길 원했습니다. 우리를 다 아브라함의 후손,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의 근원,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의 근원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죄의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또 우상 숭배진 하란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면 먼저 죄된 장소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척 아니 이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하란에서 다시 밑으로 우르로 그 우상의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 하란에 있는 모든 이 죄된 환경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려면 죄된 환경을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7살 나이에 뜻을 정했어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더러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남들보다 10배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영혼을 더럽히는 장소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만약 모세가 계속 그 왕궁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더라면 그는 사나마나한 인생,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냥 여러분 수많은 역사의 왕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무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났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우뚝 서는 영적 거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하였죠. 롯은 정말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롯의 처 그 부인은 몸은 남편과 함께 떠났지만 마음은 그 재산에 떠나지 못해서 돌아봤죠. 그냥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눈을 어디에 두느냐,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죄는 점차적으로 끊으려고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과감하게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결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아 나도 죄를 끊어야 되겠구나 결심했지만 집에 가면 또 그냥 같이 죄와 뒹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죄를 완전히 끊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된 환경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 다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모두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게임할 때 행복하세요? 게임할 때 마음이 불편하세요? 행복한 사람은 주님이 버린 사람이고 이렇게 불편한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양심에 가책 주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가 오면 갑자기 하던 행동을 멈추고 싶습니까? 그거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 다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그거 오늘 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줄을 끊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나비가 날려면 애굽의 자리를 떠나야, 애벌레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거죠. 이 죄된 장소를 떠나는 것은 스스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할 때 그 성경 원어에는 레카 레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너 스스로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상의 땅 처음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자기 스스로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가 가자니까 떠난 거예요. 지금 이 하란에 와 있, 하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떠나게 하는 것, 그건 그 순간뿐이에요. 눈치 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떠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를 죽게 합니다.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고통은 죄를 떠나게 하는데 최고의 효과를 주는 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이제 스스로 하란을 떠났을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니까 큰 돈 벌고 큰 성공하고 큰 권력 잡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돼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하나님과 벗, 친구가 되었어요. 죄를 완전히 떠나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 친구가 되었는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항상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일을 해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 되기 바랍니다. 이 뭐 핵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해 주고 핵이 터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뭐 핵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세상적인 돈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에게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부어지는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죄된 장소를 완전히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이유는 자기 혼자 복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떠나게 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가졌어요. 이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1장을 좀 자세히 보고 창세기 12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폭력으로 힘으로 고대 바벨론 나라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죠.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어서 바벨탑을 흩어버리고 또 이 바벨 제국, 바벨 나라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칼과 힘으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 땅에서 적당히 우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나지 않고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결코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였고 복의 근원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은 내 나라를 버릴 때, 즉 나를 떠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 이루어집니다. 복의 근원은 내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 때 이루어집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모험입니다. 하란에서의 삶은 이제 다 익숙해졌어요. 모든 게 안전해요. 모든 게 편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처음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진짜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게 참 비극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대학 시험을 칠 때 일어난 일을 소개했어요. 그분은 대학 전공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 논술형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는 열심히 답안을 작성한다고 세 장을 빼곡히 써가지고 제출했는데 F학점을 받았어요. 낙제가 됐어요. 잔뜩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왜 F학점이냐고 왜 낙제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니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지 자기 할 말만 잔뜩 써놓고 내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도리어 화를 냈어요. 이분은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은 모르겠고 정성이나 다하자 하면서 열심히 답안지를 메웠어요. 그 자기가 쓴 답안지에 밑줄도 긋고 또 색도 넣고 또 꽃도 그려놓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답안지를 작성했는데 교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F학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된다고 그러지 아닙니다. 인생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나름대로 내 멋대로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내 인생에 이거 꼭 해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들이 볼 때 비참해요. 남들이 볼 때 참 우스운꼴이 됐어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조롱과 욕설을 당하며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며 삶을 마쳤어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왜 사람이 태어날 때 다 다르게 태어납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니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떠나라.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받는 날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멋대로 사는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날이 와야 됩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이 하란의 뜻이 뭐라고요? 낭비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만 인생 산다면 그 인생은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잡지나 뒤적이며 TV를 보면서 빈둥빈둥 지낼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잡동사니에 다 써버릴 수 없죠. 이런 말 아시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보내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어가는 사람이 그토록 살아보고 했던 날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오늘을 내 힘으로만 산다면, 내 생각대로만 산다면, 내 멋대로 산다면 그게 비극이라니까요. 이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루어집니다. 왜 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엉망의 삶을 살고 홍수로 멸망되고 또 이 그 바벨탑이 무너져서 나라가 다 흩어지는 이런 멸망의 삶을 왜 계속 삽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내 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이름을 알기 위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거 예수 믿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죽으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인생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은 그건 허무해요.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인생은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룰 때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내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나는 천국이 뭔지 모르겠다. 죽어서만 천국 간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지금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내 비전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이 되려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떠남은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놀라운 업적을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험과 믿음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모험하지 않습니다. 딱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가이드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군대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행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400마일, 약 64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떠나요. 12장, 창세기 12장 5절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복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행동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일찍 죽었다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들 다 있는 자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75세인데.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낙심이나 우울이나 절망에 질질 끌려 다니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야 라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 하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짐 울프라는 군인은 퇴역 후에 인생의 목표를 잃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연금도 다 탕진하고 매일 술에 취해 살다 보니까 어느새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노숙자가 된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숙자들의 재활을 돕는 디게이지라는 선교단체가 이 짐 울프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는 짐 울프에게 뭐 음식물이나 뭐 돈을 주지 않고 대신 수염과 머리를 잘 정리해줘요. 흰머리도 말끔하게 염색해주었어요. 그리고 아주 깔끔한 정장을 새로 사서 입혀주었어요. 짐 울프는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 스스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디게이지 선교단체는 짐 울프가 얼마나 멋있게 변할 수 있는지 모습을 보여주므로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해주려고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짐 울프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짐 울프의 변화하는 모습을 담은 3분짜리 영상은 1,5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숙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노숙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짐 울프처럼 길에서 뒹굴며 그지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 것이고, 나는 젠틀맨이야, 멋있는 신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사처럼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내 형편을 보지 말고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거의 내 불행을 보지 말고 오늘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복의 근원으로 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환한 빛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시집 가면 그 가문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기를 따라갈 것이라고 믿고 행동했어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시편 23편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다윗은 그 믿음대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는 칼도 창도 없이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는 학력도 없고 도와주는 정치적 세력도 없이 이 믿음으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든 약점을 능히 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이 나는 복의 근원이야 라는 이 말씀을 진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확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 똑같은 말을 하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 말을 하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이 말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한글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시제가 완료형과 미완료형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거 완료, 옛날에 끝난 일.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는 미완료예요. 그 두 가지는 똑같아요. 한꺼번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는 복이 되리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미완료 시대 지제예요. 이 말은 지금도 복이 되고 앞으로도 복이 되고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NK세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NK세포는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려지는데 이 세포는 우리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찾아내어서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암을 일으키는 세포를 공격하는 것도 이 NK세포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정기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NK세포가 나서서 가차없이 그 암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해하거나 우울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이 NK세포의 활동이 약해집니다. 연구 결과 행복한 사람, 잘 웃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기대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이 NK세포가 증가되고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낙심과 불행을 초대하지 말고 나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외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낙심, 외로움과 병마, 패배 속에서 허덕이며 살라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살 자입니다. 초라한 자아상을 버리십시오. 화를 버리십시오. 분노를 버리십시오. 우울을 버리십시오. 나는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내 운명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운명 확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아픔은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송을 3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거와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악수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지금 큰 상처를 입었다 해도 괜찮아요. 뭐 지금 가진 돈이 없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위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겁먹은 사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를 훌훌 털고 오늘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고 복의 근원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분은 짜증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기 바랍니다. 남을 살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남 죽이는 자 되지 마시고 남 살리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오늘도 사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